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제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약간 불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핍박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물리적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며 심지어 일부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특별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같이 모든 사람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선진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물리적 박해를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쟁이, 기독교 골수분자 등 비웃음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법정에 서야 하기도 합니다. 최근 여러 크리스천들의 간이 겪은 차별에 대해서 미디어들이 보도하기도 합니다. 최근 럭비 선수인 이스라엘 폴라우의 경우 자신의 기독교 신념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뒤에 많은 언론들이 그를 겨냥해 거대한 격분을 쏟아내면서 그는 럭비 협회로부터 제명당했습니다. 우리의 신념들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는 일은 그다지 현명한 선택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가 게재한 진리를 담은 게시물 때문에 그는 전 세계에 들끓는 분노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사실 핍박은 언제나 기독교와 함께였습니다. 핍박은 아주 초기 교회 시절부터 계속되었고 이 핍박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핍박받아 고통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 것인가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상황이 어떻든지 이미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핍박받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효과적인 증인으로 남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다고 비기독교 정부체제를 전복하고 비신자들과 싸워야 합니까? 그런데 초기 교회도 똑같은 공경에 직면했었고 그래서 아마도 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처인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신앙적 핍박으로 인해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예루살렘 출신의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이에 특별히 오늘 아침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앞서의 질문들에 대해 거의 2000년 전에 기독교의 시작과 함께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거룩한 삶, 선한 삶, 그리고 법규를 따르는 삶을 통해 핍박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첫째로 우리는 심지어 핍박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통해 효과적인 증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 편지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즉, 이 편지는 기본적으로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초기 신자들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일부에 속했던 소아시아 전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적었습니다. 즉 그는 초기 신자들에게 거름과 나그네로서 거룩한 삶을 계속 지켜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그 땅의 원주민들은 기독교 신앙과 대치되는 신앙체계를 가진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실제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의미에서는 이방인이었고 또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교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서신을 받게 되었던 초기 신자들은 원주민의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압력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이방인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난 그 신자들, 초기 신자들에게 자신들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당한 압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메시지는 너희는 이방인이요 외인이기 때문에 섞여서는 안 된다. 너희 독특한 삶의 방식을 유지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즉 경건해라 였습니다. 사실 거룩한 것은 핍박하에서 증인이 되기 위한 것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무엇을 수반합니까? 첫째, 거룩함이란 독특하게 특정 지어지는 어떤 훌륭한 본질이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새 성경 사전은 거룩함을 주님과 그를 섬기는 것에 헌신하고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반해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변인들과 같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본문에 앞선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들은 참으로 다른 자들이었고 더 거룩해지라는 더 높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은 실로 중대한 문제이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관해 R.C. 스프롤의 통찰력 있는 관찰을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은 God is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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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거룩한 정도이거나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랑, 사랑, 사랑이라시시라거나 자비, 자비, 자비하시다거나 진노, 진노, 진노 혹은 공의, 공의, 공의시라고 세 번에 걸쳐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홀리, 홀리, 홀리 하시다고 말합니다. 이 묘사는 이사야서 6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즉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했고 그 거룩하심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내포하는 거룩함의 한 요소는 인간적 결함과 불순함 및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즉 그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 핵심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정욕은 파괴적이며 영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다시 말해 이 육체의 정욕은 신자들의 영혼을 습격하고 파괴하려는 적들과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행실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정 중에 있고 아직 목적지에 닿진 않았을지라도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핍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 호주에서 우리는 물리적 핍박을 직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공격을 받지도 않고 교회가 불타는 일도 없으며 주일 성수나 다른 요일에도 예배, 기도, 성경 공부, 교제 등을 못하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정신적 혹은 도덕적 면에서의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신자로 불리기도 하고 편협한 기독교 골수분자라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호주는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진보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동성결혼은 합법이고 안락사의 위법 여부가 논의 중에 있으며 마리화나 합법에 관한 협상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환영하고 있고 앞서 논의 중에 있다는 일들이 언젠가 실제로 합법화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진보 측의 입장과 함께하면서도 나름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놓았고 그 결과 성경적 원칙을 고수하는 크리스천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편협한 자들로 멸시받는 반면에 소위 자유주의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대우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이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달라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욕망 편에서 보자면 이방인이고 이교도가 되어야 합니다.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세상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현대 이교도 믿음은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던 그 시대의 이교도적 신앙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대적한다는 점에서 둘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성공한 삶은 은행 계좌 잔고 액수에 달렸고 성공적인 결혼은 성적인 만족을 얻는 것으로 따져지고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자녀가 유명해지고 부자로 자라서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 잘 되는 것입니다. 할리우드는 방종한 성생활이 정상이고 동성결혼이 평등한 결혼이며 아름다움과 매력이 인생의 목표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원칙은 이러한 세상적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적 원칙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부합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성공은 은행 계좌의 잔고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또한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베드로는 우리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을 그 형제들 중에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또 더불어서 결혼은 성적 충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25절에서 사랑과 상호 존중 및 배우자의 유익을 위한 희생적인 태도에 기초한 결혼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자녀 양육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학업이나 스포츠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되게 할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 22장 6절을 통해 가르쳐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제 개인적으로 훌륭한 성경 연구가가 될 것이라 믿는 분과 정기적으로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가졌습니다. 3주 전 케빈 집사님의 설교를 회상해 주십시오. 거룩함이란 성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빠져나와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 분리되어서 세상의 평범하고 세속적인 쓰임으로부터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형상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형상을 띠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형상을 띈 우리를 그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용납하실 수 있으시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려는 노력을 기울일수록 우리는 도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는 말씀으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에 대적하는 세상의 반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주일날 교회를 가야만 하는지 묻곤 하지요. 그들은 우리와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미워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종종 우리를 비웃고 거절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신들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여길 것이고 우리가 배포하는 속죄자들은 종종 휴지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1950년대 또는 1960년대만 하더라도 기독교 신자가 자신의 신자로 밝히면 그는 종종 긍정적 의미로 인식되었던 반면에 동성애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동성애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힐 때 세상은 이를 축하하는 반면에 신자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공언하면 누구에게 알리려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사실 앞으로 이 세상이 더욱더 성경적 원칙에 반대되는 길로 진행해 갈지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육체의 일은 성적 부도덕과 방탕한 뿐 아니라 증오와 시기심 및 이기적 욕망까지 포함함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시기해서도 어떤 이기적 욕망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동조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수 없어서 직장과 학교 및 사회에서 세상적 불이익을 경험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 속 우리 영적 조상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존 칼뱅은 그 인스티튜트에서 구약 속 우리 영적 조상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비록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었어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기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생에서의 순간적인 고난과 역경을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맞을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다윗 또한 이에 대해서 시편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시편 73편의 아삽 또한 우리에게 그가 한동안 얼마나 악인들의 잘됨을 시기했었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17절 및 18절에 이르러 아삽은 비로소 악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파멸에 던져질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입니다. 우리는 핍박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핍박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일입니다. 본문의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우리 크리스천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아직 최종 목적지인 우리 고향에 닿지 않았고 여정 중에 있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을 빌립보서 33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문의 단어는 시민권을 가진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속한 것은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4장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속한 곳은 천국이고 우리의 진정한 고향도 천국입니다. 핍박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유혹 말고도 우리를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유혹은 도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이 세상의 일시적인 안락함을 위해 천국에서의 영원한 시민권을 정말로 포기하시겠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거듭해서 강조하십니다. 이는 레위기와 베드로 전서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강조하건대 죄악된 욕심들은 이 세상에 속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핍박하에서 증인이 되게 합니까? 더 나아가 핍박하에서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든지 말입니다. 반대로 질문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도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 증인 되겠습니까? 우리의 다른 삶, 우리의 거룩함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삶의 트레이드마크이고 따라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증인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 없이는 우리는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핍박하에서도 쓰임받는 효과적 증인이 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증인이 됩니다. 선한 삶을 산다는 말은 안락하고 즐거운 삶 혹은 선진국형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산다는 말은 선한 일로 채워진 삶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초기 신자들에게 선한 증거가 되는 삶을 살라고 적었습니다. 본문의 12절과 15절, 17절에서 베드로는 초기 신자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하고 선행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강권했습니다. 초기 신자들은 이방인 혹은 이교들 사이에서 신실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유념하셔야 할 점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는 그저 믿지만 않을 뿐 친근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초기 신자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정도가 아니라 종종 신자들을 상대로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비방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받은 혐의에는 황제에 대한 불순, 불법적인 간습의 전파, 이방신들 모독 및 일반적 소란들이 있었습니다. 찰스 슬레밍은 그의 책에 교회 역사상 이 특정한 시기에 네로 당시의 황제는 로마에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는데 매일 밤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그들을 화형시켰고 그러한 핍박을 정당화할 구실로 크리스천들에게 갖가지 거짓 혐의를 씌웠다고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초기 신자들의 신실하고 선한 삶들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봄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으로 번역된 그리스 원어는 가장 선량한 삶을 뜻합니다. 해당 부분을 영어 성경들의 경우 honest 혹은 excellent 혹은 good 혹은 honorable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번역본을 보더라도 그에는 고결함과 거룩함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삶 혹은 우리의 행실을 훌륭하게 혹은 우리 행동을 탁월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12절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향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선한 행실은 우리가 비신자들과 심지어 박해자들에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게 되는 가정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신자들 악행하는 자나 잘못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중에도 신자들의 선행을 여전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다라는 단어는 성급하게 결론 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로버트 마운스는 베드로의 시대믹 그 이후에도 크리스천들은 근친상간 성만 찾는 이유로 식인 풍습, 반역, 인류에 대한 증오를 품었다는 식으로 비방받았습니다. 만약 이들에 대해 하나하나 방어를 하려고 들었다면 얼마나 소용없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보다 우리는 사랑을 보이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악의와 편견에서 나온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워주시기를 기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때가 되면 우리의 행실이 올바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오시는 날이라 함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뜻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회심하게 하는 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요구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선행이 비신자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자로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최선의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선한 삶은 칭찬할 만한 삶을 말합니다. 로버트 마운스는 우리의 정직한 행동이 순간적으로는 오해받고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킬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적대적인 세상을 향한 최선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도덕적 우월성을 증명해야 하는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선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몇 달 전 하나님의 교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김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행동을 바로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즉 우리 신자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목격한 비신자들은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이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행동이 백마디 말보다 나은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는 행동이 말보다 낫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행동을 잘못해서 말의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디는 때때로 예수님과 그 복음에 관해 광범위하게 인용하면서도 크리스천이 된 적은 없었던 이유에 대해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당신들은 싫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니까요 라고 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행동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누가의 설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승인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제와 말씀, 공부 및 기도, 또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도 함께 모였습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존 칼빈과 헐리 비브리치는 그들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여기서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순결한 삶이 열매 맺은 것으로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은 것을 뜻한다. 하지만 당시 크리스천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이다. 결국 여기서 온 백성은 모두가 아닌 간단히 말해 크리스천들을 무조건 미워하는 독약에 빠지지 않은 사리분별이 올바른 자들로 신실한 신자들의 바른 행실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순결한 삶을 높이 칭찬하게 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는 사람들에게서만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를 승인하시고 지지하셨기에 주님께서 그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습니다. 선한 삶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더불어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나 라는 말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들의 선행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우리들은 선행을 놔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가운데서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행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대조해 보면 바울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았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지금은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효과적인 증인이 되는 도구인 것은 사실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들로 이뤄진 우리 선한 삶을 들어서 그의 일을 위해 쓰십니다. 즉 선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규를 지키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법적인 권위들에 대해 순종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초기 신자들에게 모든 면에서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사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모든 사람이 만든 것, 혹은 모든 사람의 제도, 혹은 모든 사람의 창조물, 혹은 모든 정부의 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미에서 베드로는 왕을 존대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때의 정부는 초기 신자들을 위해 일하고 보호해 주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종종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작성했던 시절에 유대 지역을 지배했던 로마 왕정은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크리스천들에게 저지른 일들도 들으셨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초기 신자들에게 어떠한 비방의 대상도 되지 않도록 그러한 제도와 권력에조차 순종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라고 공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제도에 대한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반응은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리스도가 심판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까지 그러하셨듯 그들 또한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의 우리들 또한 법과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자들로서 우리는 모든 사회적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순종에 쓰인 단어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 제도들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를 두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한 말과 대치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3절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한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법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세상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상의 제도에 대해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제도와 권력기관들이 어디서 그 권세를 얻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은 제도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을 때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증거가 되지만 반대로 크리스천들이 범죄와 결부되거나 권력기관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는 크리스천들에게 불명예를 가져옵니다. 사실 권력기관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줄 때 그에게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우리 믿음과 반대되는 일을 행할지도 모릅니다. 그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호주 시민인 우리들은 법과 제도가 정한 권리를 누리는데 이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건데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경솔하게 혹은 무익하게 행해서도 안 됩니다. 워런 비어스는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사회 제도와 관련해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꺼이 고초를 겪는 가운데 심지어 도망할 기회가 있었지만 범죄자처럼 몰래 마을을 빠져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명을 쓰고 붙잡혔을 때의 경우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보호했고 가이사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해줄 것을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분별력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알려주셨듯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또 어떻게 말할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러 한 것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우리에 대한 비방의 기회를 없앨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때로는 지지와 옹호를 받았고 때로는 억압과 저항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 모든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난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회심하기 전이라 사울이라 불렸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 말씀을 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사울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혹은 내 백성을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나는 내가 핍박하는 교회들 혹은 백성들의 예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핍박의 대상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와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얼마나 평안을 주는 사실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핍박받는 중에도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법규를 잘 따르면 말입니다. 거룩한 우리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법규를 잘 지키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언제나 핍박하에서 번성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베드로가 초기 신자들에게 촉구했던 그 일들을 잘 이행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하에서도 신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조상들이 그들의 순종과 선행을 통해 이래 오셨고 이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